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7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우리 암송은 다음 시간에 에베소 2장 아시죠? 같이 암송하도록 하고요. 많이 준비해 오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합당하게 살라. 오늘 본문을 어디까지 분리시켜야 될지 고민을 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조각 이어지는 나름대로의 멘탈 작업을 한다는 심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역사 소설 중에서 200년 전 천주교도들의 박해를 다룬 김훈 소설가의 흑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책 그 뒷면에 있는 문구에 지금의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조하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기는 배반의 삶, 저기는 구원의 꿈.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염두에 두었을 때 그는 두 개의 삶을, 두 개의 차원을 반영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저기 하늘의 삶을 더 갈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다루면서 23절과 24절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23절과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내게 훨씬 유익하다. 만약에 무죄 판결이나 사형, 언도를 받는 것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형당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죽는 것이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석방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도의 두 선택 가운데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원하고 갈구하는 것은 이 고난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인 내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배반의 땅에서 고난의 삶을 더 연장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제 관점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조그마한 그런 감정들의 요동이 있어요. 2010년 9월 달에 옥하는 목사님 소천했을 때 그 느낌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2011년 4월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윌크슨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그때 접했고요. 바로 그 해 9월 달에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했더랬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자산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복락이고 희락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게 손실인,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상실의 감정, 작은 슬픔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요? 내 개인적인 갈망은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나의 생명이 연장되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읽었던 25절과 26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본문이 27절에 있는 한 절이기 때문에 25, 26절은 그냥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구절로 이해하고 뜻을 밝히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5절의 뜻은 내가 살 것과 나는 분명히 산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석방되어서 그토록 보고 싶은 너희들과 함께 만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격려할 것이며 이 믿음의 진보를 보면서 기쁨의 감정을 누릴 것을 내가 확신한다. 26절은 내가 자유롭게 되어 너희에게 가게 되면 나의 무죄의 석방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주 예수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 스님께서 역사하여서 무죄 석방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했구나 하는 이 사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부심이 증폭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과연 26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 법정에 선 사도는요 무죄 석방됩니다. 이때가 보통 성경학자들은 AD 62년쯤으로 잡고 있고요. 이게 석방된 사도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재개합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체포되고 그리고 그는 처형이 됩니다. 언제 처형이 되는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64년에서 68년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다시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될 것, 그것을 확신하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27절을 여러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단어에 주목하여 강론하려고 합니다. 생활하라, 합당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하나하나를 뜻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생활하라, 생활. 여러분이 혹시 성경 가운데 밑에 주석이 달린 성경이 있으면 그 생활하라라는 명령 거기에 시민 노릇 이렇게 주석이 달린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원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활하라, 그것은 일반적으로 살라, 그냥 생존하라, 이런 뜻을 지나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시민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라, 이 시민 이 말이 들어갑니다. 이 동사가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 특히 헬라 세계의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폴리스, 그러면 도시국가를 의미했습니다. 이 폴리스가 들어간 단어가 빌립보서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생활하라, 폴리투오마이, 폴리스, 도시국가의 시민으로서 살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 때 그 시민권도 폴리스에서 나온 폴리투마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는지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단위의 일부분 폴리스예요.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를, 도시를 정복하여 이루어진 엠파어예요. 네, 그 도시 하나하나들을 로마 정부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콜로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식민도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콜로니아 가운데 하나였는데, 왜 이 빌립보 도시가 특이했는가 하면 생성 자체가 로마 군대에 복역했던 장교들과 일반 사병들의 퇴역했을 때, 제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 빌립보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아주 주를 이루었고, 빌립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 이방 도시인데요. 로마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도시인데, 헬라 세계에 속한 도시인데도 빌립보에서 아이들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이 빌립보에는 로마 법과 행정 체계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로마 시민이 받는 모든 혜택과 법적 특권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는 다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진 로마 문화에 대한, 문명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근처에 이웃에 트라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 라틴어를 대부분 사용하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인근에 있는 트라키아를 보았는가 하면은 우월의식을 갖고 비하하는 눈으로, 아, 저들은 야만인이지, 이런 법체계도 없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복지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보는 시각 자체가 빌립보 사람들,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우월의식, 자부심,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한 충성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주변 인근 지역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예수의 복음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콜로니아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단위에 존재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겠죠. 근데 교회라는 이 단위는 특수해요. 특이해요. 거룩한 콜로니아.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거룩한 단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초두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1장 1절 잠시 봐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빌립보라는 로마 제국의 콜로니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빌립보 시민권자라고 하는 국적과 자부심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국적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과 하늘나라,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속감, 자부심.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 사람들은 이미 주간 도시에 비해서 로마 문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법책에 대한, 그리고 로마 신권이 주는 그런 자부심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그것을 성도라 부르면서 이 서신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트에 따라서 한국 시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늘나라 소속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에 속한 도시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살라. 저 처음에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책을 접했을 때 받은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책 읽어본 분 계실 텐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위인 행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 The Heavenly Man, 한국 교회도 상당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가정교회를 탄압하는 중국 정부의 박해 가운데 30번 정도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습니다. 1983년 12월 달에 가정교회 지도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 3일째 집회가 진행될 때 공안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윈 형제가 체포되죠. 그러면서 몽둥이를 내리치면서 취조하는 고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공안원들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와 같이 온 놈들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 윈 형제는 믿음의 동역자를 고발하지 않기 위해서, 팔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주소는 복음 마을이며 우리 아버지 이름은 풍성한 복이고 어머니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74일인가요? 물도 마시지 않는 아주 특이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그렇한 콜로니아에 속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지구상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그 앞에 경애를 드릴 따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잠시 봐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다룰 것인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자, 이 구절을요, 하늘 국적을 가진 우리, 하늘 나라에 속속된 우리,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바깥 세계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시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는 1차적으로 소속된 나라, 아까 제가 표현한 거룩한 콜로니아, 다르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자, 이 두 개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차례입니다. 헬라어는 단어 배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 내는데요. 이 문장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직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부사입니다. 오직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고 시민으로서 살라. 이 그대로 직역하면 상당히 어색해지 버리는데 오직, 오로지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구하라.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서 주는 명령이 아니라 복음에 접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합당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옷 입는 것과 관련된 말이에요. 합당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주일날에는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씁니다. 제 생각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그렇습니다. 주중 성경 공부할 때는 캐주얼하게 입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른 목사님들이 생각하기에 주중 성경 공부할 때도 정장과 넥타이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 생각에는 그때는 캐주얼하게 입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야외 식사 교제 했었잖아요. 보통 제가 집에서 옷을 따로 챙겨오는데 그날은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제할 때 넥타이 풀고 같이 식사했더랬어요. 제 생각에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이런 복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경우에 맞게 내가 소속된 거룩한 공동체가 하늘이면 십자가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에 맞게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꾸려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경우에 맞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것이 어떤 복음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친척이나 교회 갓 입교한 어떤 누가 질문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핵심적인 요약 부분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로 죄에 예속되었던 영혼에게 구원이 열렸다는 소식.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죄에 예속되었던 영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혜자가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지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동으로 나를 지배하는, 나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장악하는 진리로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개념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은 개념.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로 누구의 관심을 받고 있고 누가 나를 지목하여 주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이 역사적인 어떤 순간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이해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현실감을 가지지 아니한 뭔가 진리,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에 범한 영혼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셔서 흘린 이 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보혈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논증해 보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려고 하는 이 일러스트레이션 비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 존재인 창조주이신 그분이, 영적인 존재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한 인간이 죽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싶은 그 논쟁에 등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요. 동메달을 50개 따도 은메달 한 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룰이에요. 은메달을 한 국가가 3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를 딴 그 국가가 순위의 상위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올림픽 룰에 적용되는 순서예요. 계산법이에요. 구약에서 수많은 동물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동물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수백만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그 동물들을 다 합한 것이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능가할 수 있을까? 다시 묻습니다. 구약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물이 몇 마리나 될까요? 수천억이 되겠죠. 지금 존재하는 그 동물,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애완동물로 있는 고양이까지, 그것을 전부 다 더하면은 정말 엄청난 수의 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물 전체를 합한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내 아들,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아니면 딸, 그 생명과 바꾸자고 할 때,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클래스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물론 동물 애호가 동물 보호 단체 애가 보기에는 죄 짓고 범죄하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동물과도 못한 그 사람들의 그 가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아니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저 형편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동물 한 마리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게 낭비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가치는 동물 전체 합산으로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사람, 인류 가운데 존재했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큼 강력한가?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창조된 것들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합산은 창조주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한 작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소설을 50권 썼습니다. 이 만들어진 50권, 이 작가의 천재성에서 나온 이 50권의 작품, 귀한 작품, 이 전체 50권은 이 작가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와 영혼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성큼성큼 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고, 죽을 수 있는 그 방패는 혈과 육을 입는 것이었고, 그것을 기꺼이 아들께서 입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셨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진리를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합니다. 세상 천하 만물 가운데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고 그 혈액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려고 했던 그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방편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되어서 흘린 그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 대속이 가능한데, 어떤 이들은 다른 방편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문에 따라서 예절과 격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경우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당연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가 통계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자들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칵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 모든 공식 행사에 거의 예외 없이 입고 나타나는 복장이 있어요. 위에는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 아주 시리어스한 공식 석상에도 꼭 이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똑같은 티셔츠를 입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같은 사소한 결정도 피곤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창 이것만 입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의 집 옷장이 소개됐는데 보니까 똑같은 옷이 수십 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의회 청문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가 입고 온 옷은 정장에 넥타이 차림. 그리고 말끝마다 세네터, 상원의원님, 사원의원님 하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왜 이 복장을 했을까? 왜 이런 예의를 차릴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자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부자예요. 이 페이스북 CEO는 그의 성공이 이 심각한 미팅으로 말미암아 이 청문회로 말미암아서 날아갈 수도 있는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복장이 이 청문회에 합당하게 그가 하는 말 자체 선택하는 용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합당하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산을 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룩한 콜로니아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요, 달라야 됩니다. 페이스북 CEO 그가 청문회장에 다른 복장을 입고 나타나듯이 하늘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취향 자체도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은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사용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많이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차원에서는 세상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며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대로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콜로니아에 소속된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 주위에 둘러싸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생각 가운데 생생하게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유지하려는 나에게 그들이 왕따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절감은 크고 작은 거절감은 작은 어떤 감정의 상실이 아닙니다. 큽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 왠지 아픕니다. 간접적이지만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쓰고 어떤 때에는 전혀 표시 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데스티니가 다르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거대한 사건, 엄청난 사건 다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나시고요.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고